못나친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을 것을 알리는 나쁜 소식에 대해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오늘 제가 10년도 전에 제 좋은 친구 한 명이 저와 만난 자리에서 크리스천이었던 자기 이웃이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들러서 전한 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에 대해 제게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10년에 걸쳐서 그 따뜻한 이웃인 크리스천 신사는 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그의 말을 도대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자신이 죄의 삭스를 지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된다며 제 친구는 그 크리스천 이웃에게 맞서곤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그 크리스천 이웃은 그에게 아주 간단한 메시지로 제 친구에게 충격요법을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 친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고 했을 때 당신은 당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지요. 사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 또한 여러분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래전에는 저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흥미로운 방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로 화가 많이 난 일이었지만 그 이웃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 상황이 참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어떤 분들도 이와 유사하게 복음의 소식을 강력히 거부하는 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할지라도 절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가 소홀하지는 않았었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려 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천국 대신 지옥을 택하는지 관한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그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저도 여러분께 그 크리스천 이웃이 전한 메시지와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나쁜 소식을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지옥 대신에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 또한 불신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화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도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그 증인들이 그에 대해 말씀한 기록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인 8장을 증언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신성과 그에게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사람들 앞에 여러 번 드러내신 뒤였습니다. 다음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은 그 전에는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된 이후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임금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성을 인정한 것이지요. 둘째,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였고 이를 알게 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요한복음 2장 11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는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그가 38회 된 병자도 고친 것이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곱째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 작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인 자라고도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임을 많은 놀라운 증언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는 것을 이어나오는 1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해 담대하게 증언하신 뒤의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감람산 일화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시작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이어서 나오는 13절에서 보듯이 여전히 완강히 그를 믿기를 거부하며 더욱 고소를 높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반전시키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에게 있는 진리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에 관한 이 참된 증언은 다음의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자 바리새인들도 이에 지지 않고 본문 19절대로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며 더더욱 그를 조롱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 또 다른 놀라운 주장을 더하셨습니다. 바로 19절 후반부 말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에 대해 증언하신 바를 믿지 않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증거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쫓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더욱더 거듭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복음의 메시지가 지닌 진리를 알리려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아마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의 시간이 모두 지나고 나면 그때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혀질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들의 영혼의 상처가 골마버리기까지 한듯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자결하실 것이라는 어리석고도 아주 잘못된 추론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서 보듯이 말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그런데 이 기절을 읽은 몇몇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답한 이유가 그들이 잘못 추론하였거나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님을 최대한 비꼬아 조소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도전했다면 이는 참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과연 그 말들이 그들의 생각이 깊지 못해서 무심코 흘러나온 것인지 혹은 그리스도가 마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가장해서 지상사역을 한다며 커다란 허풍을 부리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 부담감을 못 이겨서 자결하는 것이라고 중상모략하고 싶었던 것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될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건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서 그의 지상사역과 그가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기록들을 거짓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가장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곧 자결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23절과 같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자신을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대조를 이루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이지만 그는 위에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밝히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 영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속한 세상은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불신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두게 되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이와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또 이 외에도 성경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위험에 대해 여러 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9절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더불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동일한 증언이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고 알려줍니다. 앞서의 모든 말씀은 세상의 권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에 가담하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9절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 세상에 젖어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이끄는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데려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따르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영원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체계들은 무신론적 사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욕심, 시기심, 질투, 자기보호, 차별, 방종적 야망, 속임수, 반쪽 진실과 그 외에도 다수의 것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칭찬의 실상은 자기 방종이고 그 웃음은 그저 가식적인 환호일 뿐이며 그 욕구는 이기적이고 그 교훈은 죄악되며 그 원칙과 정치는 부패했고 그 종이는 종이처럼 얇고 그것이 주는 소망은 암울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속했던 바로 그 세상의 체계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조롱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의 실체도 믿지 않았으며 그와 영생을 함께하는 대신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두 사이는 너무나 멀어서 절대 그 어떤 것도 그 둘을 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바리새인 무리는 죄 가운데 죽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 죄 가운데 죽은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더불어 세상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만이 아니기에 나쁜 소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될 확실한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천국에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롭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따라서 구세주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사실 가장 마음에 닿기 어려운 사람들 중 한 부류가 바로 자신들의 선앙과 명성 및 공로 등을 근거로 해서 전능한 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았다는 어리석은 확신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세주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회비 종교의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그 어리석은 확신이 자신들을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의로움을 겉으로 과시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근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성구안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대교의 관례로 두 개의 작고 검은 가죽으로 된 정육면체 상자 안에 토라 경고들을 적은 양피지를 담고서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이마와 왼팔에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법을 따라야 하는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실하고 의로운 자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성공함을 아주 커다랗게 만들어서 착용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신 공의는 유대사회 지도자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과 자선행위 및 금식과 기도를 행하는 것에는 열의를 기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살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것에 아주 관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남들이 알고 이를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치과를 생애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한 초등학생의 일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소년이 치과 진료를 앞두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는 먼저 간단한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진료실로부터 흘러나오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짧은 비명들에 잔뜩 겁을 먹은 채 설문지를 채워가던 그가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그 답을 구한 치과 의사가 자신에게 더 부드럽게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큰 글씨로 아주 잘 보이게 또박또박 써내려 갔습니다. 제 취미는 매일 여러 번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은 바를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것을 베끼거나 배우기는 쉽지만 이러한 과실으로부터 벗어나오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마음에 씨를 심고서 교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고는 절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짓인데 성경에 기록된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리더들은 모범적인 행위와 의로움의 예로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하도록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의로움에 대한 주장으로 그 추종자들의 눈을 가렸을 뿐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과 대화하고 계셨던 진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눈도 멀게 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고 잠언 1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다뤘던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불신자들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혹은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입니다. 사실 누구나 한용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도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구제를 필요한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한 설교 말씀에 질세를 표하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배당에 나와 믿음 없이 설교 말씀을 들으며 앉아있어야 하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그저 집에서 편안히 소파에 기대어 인간의 선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TV 방송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고 병든 자와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방문하는 일 등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한다는 내용들 말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선함을 내세우는 이러한 믿음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본문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고 바리새인들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를 조롱하던 바리새인들이 지옥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영적으로 불신앙과 가식적인 독실함 및 독선의 상태에 빠져있음을 지적하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 자신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유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죄 가운데 죽기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증언하신 말씀을 믿지 마시고, 둘째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 살면서, 셋째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될 또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무관심하게 무지한 채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와 부활적 공휴일을 기뻐하고 즐기는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들에게 그날은 그저 그 사건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정도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매년 그 날들이 상징하는 바를 기념하면서도 정작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주인공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따라서 알게 되는 것도 없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실 호주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려줄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노방 전도자들이 어떤 가정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속책자 등을 나눠주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별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간에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의 간에 읽은 뒤에도 그리스도의 간에 더 알고 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간에 무관심해서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가 비범한 부모님을 나타내는 그의 신성을 알려주는 무수한 증거들의 근거에 잘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를 올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배하는 대신에 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육체를 입은 한나 사람 이상으로는 그를 보지 않았기에 그를 조롱하는 악의적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신 것들에 대해서조차도 개의치 않기로 선택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본문 25절에서 그리스도께 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한 것이라고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 물음에 담긴 어조와 속뜻을 우리 현대로 옮겨보면 그것은 아마도 잠깐 뭐라고?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야? 당신 앞에 있는 우리가 고매한 종교 지도자인 걸 설마 모르는 건 아니지? 정말 겁도 없이 말이야.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 바리새인들의 영혼은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자기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시해버렸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들 바로 눈앞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 알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무관심함으로 눈뜬 장님이 되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도전적 물음인 요한복음 8장 25절 물음에 예수님께서 본문 25절과 26절을 통해 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여러 번 증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신 대답은 그의 지상 사역 및 그를 증거한 구약 말씀들과 정확히 들어맞는 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례한 물음에도 무섭거나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는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도 남은 여러 이유들이 있으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시고 그는 아버지께 나아갔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본문 27절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지 못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무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우리들 대부분은 이쯤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처럼 무지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도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아주 고위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누구보다 믿음도 좋고 지식도 많았을 텐데 말이지요. 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비판을 피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바로 이러한 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이 경고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지식에 의존하는 위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마음의 허망한 것을 따랐던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심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닿을 수 없었던 것을 에베소서 4장 17절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라고 이를 부연합니다. 바로 그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자만심에 취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되었던 종교 지도자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함으로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의 무관심으로 무지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무관심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불행한 무리의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분들은 직접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밀쳐내고 불신했던 바리새인들과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그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결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관심으로 인해 무지한 자들에게 벌어진 일들에 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고의적인 무지에 대해 더욱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지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통해 그를 짓밟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무관심해서 무죄할지라도 그가 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위에 들려져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될 그 순간이나마 그들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과 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30절 말씀을 통해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된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죽게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그를 알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초반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밀쳐내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진리에 닿은 적이 없으신 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단도직입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어떠한 선행 혹은 공로도 당신과 천국의 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이어줄 다리가 되지 못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당신은 당신의 죄의 삯이 사망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찬 성경을 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을 믿으시고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남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왕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를 바라봅시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